2024년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는 새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말씀을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는 그분,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사막에 길을 꼭 필요한 곳인데 길이 없는 곳이지만, 그리고 언제나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연말 새벽 기도 제단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사막에서 웨이메이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미러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일을 행하시는 분, 바닷속에서도 육지 같은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기도의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Promise Keeper. 이 세상에 그만큼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 그런 신이,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연말이 되고, 그리고 어둡고 어쩌면 절망 속에 있는,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참 생명의 빛,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대강절을 지키는 특별한 새벽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1996년 12월 17일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관, 거기에 연말 파티를 위해서 일본 외교관, 거기에 있는 페루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이 다 모였죠. 700명이. 이때 게릴라, 극좌파 게릴라들이, 반군들이죠. 그 나라에서는 이 무기를 가지고 일본 대사관을 침입해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700명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때부터 127일 동안 억류했던 인질, 그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7일 동안에 700명이나 인질범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석방이 되었고, 그 인질범들은 페루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700명을 인질범으로 인질로 잡아놓은 다음 이 700명이나 되는 외교관들이죠, 가족들이죠, 자기들끼리 조금 의논도 하고 그 두려움, 극한 위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모두가 다 절제합니다. 그래서 인질범들에게, 게릴라 군들에게 아이들은 내보내달라고 아주 친절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여자들도 석방시켜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타협에 의해서 석방을 시켜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게릴라들이 페루 정부에게 타협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대사들 중에 몇 사람이 나가서 대신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 여기 있는 대사들 중에 몇 사람을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인질범들이, 게릴라 군들이 인질로 사로잡아 있는 그 700명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동요되기 시작했고 설득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세 명 대사들 뽑으라고. 그때 브라질 대사, 이집트 대사, 쿠바 대사 세 명이 대표로 선출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페루 정부에다가 이 게릴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득을 했지만, 어느 나라든지 정부군들은, 정부에는 쉽게 인질범들을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전례가 될까봐. 특히 전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는 테러들이라면 선교사님들을 붙잡아가지고 돈 요구할 때마다 그 본국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돈 줬다면 이 세상의 선교사님들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걸 각오하죠. 절대로 내가 인질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대로 죽는다라는 각오가.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리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친절함과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통해서 인질범 테러리스트들이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면서 변화되면서 오히려 127일 동안 서로가 안부도 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질들은 인질들대로, 그리고 테러범 그 게릴라들은 게릴라들에게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 그게 리마 증후군이라고, 리마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꼭 혼자 해야 되고 꼭 혼자 교회 와서 해야 되느냐고, 꼭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옆 사람을 통해서, 뒷사람을 통해서, 앞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는, 에너지를 공유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에너지가 상승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는 훨씬 더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연말 함께 모여서 대강절과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그들은 127일 동안 견디다가 나중에 페루 정부군에 의해서 이분들이 다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군을 미워할 정도로 이 사람들과 공유가 되었는데, 아무튼 2023년, 24년 또 한 번 우리 연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의 서로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까? 남들은 힘 안 들게 인생을 잘도 살아가는데, 뭐 사업만 하더라도, 뭐 직장에 가더라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내 인생의 길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까? 때로는 광야 같은, 때로는 사막 같은, 때로는 돌짝밭 같은, 왜? 아니 심지어는 길도 없는 곳에 내 동등이 처지고 벌어진 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난 왜 힘겹게 길도 없는 길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남들은 하웨이를 걸어가고 차 타고 가는데 난 왜 이러지? 뭘 해도 어려운 일만 생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마치 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장애물 투성인 내 인생길 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그 이유를 18절까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적어도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큰 길 두 가지로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해변으로 낳는 길이, 그 길을 비아마리스라는 길이 있었고, 또 다른 길,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호루스의 길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길입니다. 빠르죠, 넓죠, 안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길은 그 길입니다.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그 길로 당연히 인도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왜? 그들은 지쳐있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광야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뭘 먹고 뭘 마시고 길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길, 빠른 길이지 해변 길이지 왕의 길, 넓은 길이지 안전한 길이지 군사들이 요새마다 지키고 있고 가는 지역마다 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식량도 있는 그 길, 그 길 말고 하나님은 식량이 없는 물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면은 겁이 날까 봐 도망갈까 봐 이집트의 군인들을 보면은 너무 두려워서 포기할까 봐 항복부터 할까 봐 그래서 그들을 돌려 인도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도 힘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그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의 습관, 노예의 태도,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무책임,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성실,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인 건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내게 돌아올 것이 있습니까? 내한테는 그러기에 눈 시간만 있다면 쉬어야 되고 시간만 있다면 내 걸 따로 챙겨야 되는 노예들, 그 노예의 근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에게 돈을 맡겨봐요. 그 돈은 화가 되고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준비도 덜 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 봐요. 돈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졸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지식을 한번 줘봐요. 때로는 그 지식이 무서운 독소가 되고 독이 되어서 자기도 갉아먹는 독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독소 교만 때문에 말입니다. 칼 맡겨봐요. 그 칼 자랑하느라고, 솜씨 자랑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처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칼은 흉기가 되고 괴물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 엎드려 본 적 있는 사람, 깨어져 본 적 있는 사람, 낮아져 본 적 있는 사람, 병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실패해 본 적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려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얻어진 물질이라면, 그래서 얻어진 지식이라면, 그래서 얻어진 권력이라면 그거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두려워서. 겸손한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모세 적어도 8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어요. 높아지는 훈련도 받았고 낮아지는 훈련도 받았고 종기한 자리에 올라갔었고 깨어진 자리도 있었지만은 평생 그가 싸웠던 것이 겸손과 교만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길을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가끔씩 휴스턴에 눈이 올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무들이 쩍쩍 갈라지고 가지들이 부러집니다. 이 정도 눈이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얼으면은 그게 눈송이가 눈덩어리가 되고 얼음덩어리가 되면 무거워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가 휴스턴의 나뭇가지는 너무 우짜랐잖아요. 너무 날씨가 좋고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기에 쉽게 부러지고 조금만 바람에도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일을 맡겨놓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일하면서 고통스럽죠. 깨어져야 되니까 넘어질 때 아니면 오해받을 때 포기하고 싶고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먼저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다음에 일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을 알죠. 그들은 순종을 알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고 일을 시키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튼 하나님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준비를 위하여, 아직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더 귀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사람으로, 더 놀라운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까지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참 자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광야로,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로, 그 여정의 정확한 지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명들이 다 다르고 없는 지명도 있기 때문에 짐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길을 만들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정확히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숨겨놓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비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을 정할 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길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그 시내산, 나중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 그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이 산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 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길로 돌아가는 그 길 한쪽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모세, 지금도 모세의 강,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내산이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의 비아마리스, 이집트의 왕의 군사적인 길, 그래야 로마 군인들처럼 군대가 주둔해야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이집트 군대도 요새 있었을 것이고 식량도 비축해 놓았을 것이고 안전한 지대였잖아요. 그런 길을 포기하도록, 그런 길을 말고는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어느 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건강도 해요. 이 정도면 자식들도 다 잘 되었어요. 괜찮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멀어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잊혀져가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어느 순간 내 기도와 하나님의 앞에 서원했었고 서약했었고 결심하고 때로는 휴스턴까지 내려오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오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도 생기면서,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익스큐스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을 테니까, 알아서 내가 섬길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느냐고, 이제 살 거 다 살았고 뭐 살아온 인생 뭐 가진 거 그 정도면 충분한데 뭘, 뭘 어떻게 하라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에게 시내산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를 만나겠다고 했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서 나를 섬길 거라고 했지,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비로소 돌려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때 버림받았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 시내산 한목동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모세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시내산을 보기 위하여,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이야, 내가 무슨 질병에 암성고를 받을 줄이야,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은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비로소 그때야 뭐야? 시내산이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5년 전, 10년 전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여기 와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매우 의도적으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죠.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시내산을 보이게 하는,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나는 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시내산이 있지 않느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것 자랑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무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20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갔다면, 비아마리스라는 길로 갔다면, 만약에 그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아니 두렵더라도,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페르시아까지 연결되어진 그 길로 갔다면, 군사도로, 왕의 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킹스 하웨이라는 그 편말 붙은 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고 기억이 납니다. 호로스의 길로 갔다면 안전할 수 있었겠죠. 빨리 갈 수 있었겠죠. 혹시 전쟁을 해서 두려워서 포기할는지 몰랐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땅에서 불기둥이 밤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경험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였으니까, 길이 없는 곳이었으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을 구했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소원했던 거 아닙니까?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늘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 넓은 길,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되는 그 길로 갔다면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운 길, 아니 광야길, 사막의 길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러나 내게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민자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늘에서는 만나와 땅에서는 생수로,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편한 길로 걸어갔던, 비아마리스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턱이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말입니다. 이때마다 그들에게는 모세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 한 은행에 갱이 나타나가지고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때 6일 동안, 8월 달에 6일 동안 인질범이 인질들 직원을 붙잡아 놓고 6일 동안 지냈습니다. 나중에 인질범이 붙잡히고 난 다음 인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개한에게 강도를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오히려 변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인질범이 너무도 진정성으로 인질로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억류된 그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았죠.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인질범이 오히려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 리마 증후군과 반대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죄수들, 간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 그리고 간수들에게까지 감동을 주게 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때로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고, 때로는 200만 명, 노인은 노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친척은 친척대로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이겨나가자라고 가자고 그랬던 200만 명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힘, 때로는 한 사람 모세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을 주면서 다시 격려하는 서로의 공동체의 힘, 그 힘이 하나님, 그 힘을 보기 위하여, 그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점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닥치는지 희망이 없는, 길도 안 보이는, 빚은 빚대로, 페이면 페이면대로 갚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죽도록 하지만 이건 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아니 이민자로서 도대체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누군가의 믿음의 힘이 나에게,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부모님의, 그것이 공동체의 축복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눈에 보여진 대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기다려지고 있는 2024년 마지막 한 12월 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분의 약속은 광야의 세기를, 사막의 강물을, 바닷속에도 육지를 만드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일터,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가득히 임하는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저들이 기도로 땀방울로 눈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이 땅과 교회와 우리 조국과의 온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